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계시 전달의 길과 계시의 성질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 계시를 주셨으며 이 계시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봉독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러게 말이죠. 예. 그렇게 성경 책에 이름이 붙어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런 이름으로 고정된 것은 초기 교부들이 그런 명칭으로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세기의 교부 이레네우스가 요한의 계시라고 말한 데서 시작을 해서 4세기쯤에는 신학자요 전도자인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길게 이름이 붙었고요.
네.
또 달리는 신학자 성 요한의 묵시록이라고도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했으면은 아마 가장 합당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비록 이름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불러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요한은 다만 그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기록한 기자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 책에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뭐 문제는 없죠. 아마 요한이 다시 살아서 이 이름을 본다면 실수를 금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기록했는데도 교회가 요한 계시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예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예, 본문을 보면 계시를 주신 분은 아버지이신데요.
예, 이미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말하고 지나갔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질문을 하시니까 자세히 살피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에는 계시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주십니다.
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냅니다. 네.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계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네. 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된 약속을 기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삼위는 일체시고 이름도 한 이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삼위는 존재성이 동일하다고 성경은 계시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께서 각각 취하신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계시해 주신 것은 삼위일체의 근원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근원적인 상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에 속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욥기 11장 7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다 알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 계시해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하여 각각 취하신 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직무를 구분하고 아버지가 근원으로 아들은 그 근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분으로 성령은 그 나타난 것을 받아들여서 영생의 생명을 얻도록 이끄는 분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를 주시는 경로도 아버지, 아들, 사실은 제가 이거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또 있죠. 아버지, 아들, 천사, 요한, 그리고 우리 신자들 이렇게 나타나고 성령께서는 요한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런데 목사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한것 같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죠?
이 그런 질문은 글쎄 질문이 될것 같지 않는데요.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듣고 보니요, 그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전서라고 하여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도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복음서는 다 기록되었고, 모르겠습니다. 요한 복음은 요한 계시록보다 늦게 기록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기타 지도자들의 편지서도 다 있었잖아요. 그 글들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그렇죠. 그리고 편지서들도 그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복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들을 무슨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전체를 말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마태의 복음, 뭐 마가의 복음, 뭐 바울의 편지서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그 권위에 있어서 구약 성경과 동일한가? 또는 더 권위가 있는가? 구약 성경보다는 권위가 없는가?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몽땅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는 예수의 증거 등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교훈이 모세의 글보다 권위가 있다는 암시를 요한복음 5장 45절 47절에서 하셨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말씀이 모세의 글보다 더 권위 있다고 주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모세의 글보다도 더 오히려 권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기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면은 당시에 기록되어 교회가 함께 읽고 사용했던 지금 신약 성경의 내용을 뜻하는 명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다 증거하는 증인이었다고 간증하는 말씀이죠.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 말이 참 중요한 표현이네요. 질문 안 되는 것을 질문한다고 나무라셨는데 참 중요한 것을 질문했네요.
생각해서 대답을 하고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한다면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그냥 읽어가면서 해설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석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말씀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어떤 원칙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제가 깨닫고 있는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대화하듯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된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깨닫도록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왜 어느 것이 성령의 인도로 깨달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먼저는요, 성경의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사람에게 도덕적 선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주신 목적 말입니다.
네.
사망의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사상이 지배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건요.
네.
계시록도 반드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시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원칙입니다.
네.
또 이 계시록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1장 19절에 그 사실을 기록을 했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한이 본 것은 계시록 전체입니다. 그것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러었던 것처럼요. 계시록도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진행되는 동안 사단이 어떻게 어떤 사건으로 방해할 것인지 그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계시되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적 안목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예. 그러면 계시록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원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거든요.
네.
뭐 영적 해석, 뭐 영해 그러죠.
네.
문자적 해석, 그다음에 또 세대주의적 해석, 과거적 해석, 미래적 해석, 뭐 이보다 더 많은 해석 원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가장 대표적으로 취하는 원리가 미래적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일반 개신교에서는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래적 해석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학자가 시작했는지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말 그대로 계시록의 내용이 역사의 미래에 대한 것을 계시한 것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예언된 내용을 다 미래의 사건으로 풀이하는 것이거든요.
네.
당연히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계시록 17장의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가 바로 교황을 예언한, 교황권을 예언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개혁자 루터였다고요.
네.
이 주장은 개혁자들과 그들의 개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주장이 이 교황권을 괴롭히는 사상이 되어서요.
네.
그래서 이 교권 로마는요, 트렌트 그 공의회에서 이 총회를 열고 여기서 예수회의 신부 두 사람에게 개혁자들의 주장을 잠재울 수 있도록 계시록을 연구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때 발탁된 분들이 알카살, 그 다음에 리베라 이 두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알카살은 계시록은 과거적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과거적 해석법으로 풀이해가지고 거의 900쪽이 되는 주석책을 간행을 했고요. 리베라는 또 정반대로 미래적 해석법으로 풀이해서 거의 600쪽이 되는 주석책을 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개혁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영향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래적 해석법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특히 미래적 해석법이 지금 계시록 해석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은 개신교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해석은 개혁기 300년 동안 개신교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에 사무엘 로피 메이틀랜드 박사가 캔터베리 대주교의 사서가 되었어요. 라이브라리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살피다가 이 리베라의 이 계시록 책을 발견을 하고 읽다가 단번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장차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개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 책 속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요, 10여 년 동안 소책자를 출판하면서 반종교 개혁적인 글을 개신교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에 퍼뜨렸습니다. 그 후 더블린 대학의 히브리어 교수인 제임스 H. 타드가 메이틀랜드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미래 해석법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인 존 헨리 뉴먼이 이 해석을 옹호했고, 다음은 이 장로교 목사인 에드워드 얼빙이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유명한 존 넬슨 달비가 계승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음 바통을 이은 사람은요, 이 달비에게 영향을 받은 미국 남침례교 목사인 사이리스 잉거슨 스코필드였습니다. 예. 이 사람은 1901년에 스코필드 해설 성경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미래주의 해석법으로 이제 요한 계시록을 그 책에서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래주의 해석법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회의 반종교 개혁이 개신교회에 침투하는 데 크게 성공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개신교가 계시록을 미래적 해석법으로 해석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한 것이죠. 이 달비, 넬슨 달비라는 사람은요,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지도자로서 세대주의를 확장한 사람입니다. 예. 그는 이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6번이나 미국 순회 여행을 했고요. 예. 그의 노력으로 이 사상은 미국 남침례교의 공식 교리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예. 이 주장은요,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 장로교회에 다니던 1950년대까지는요, 바로 이 세대주의 말세론이 한국 교회의 대세, 예?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 경위가 바로 이렇게 되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전파되었군요. 결국 반종교개혁을 위하여 천주교에서 한 일을 3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의 열기가 많이 식은 후에,
그렇죠,
슬그머니 개신교 안으로 계시록의 미래적 해석법이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반종교개혁을 위해 연구된 것도 모르고 그런 미래적인 해석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어떤 뛰어난 개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조가 생겼군요.
예,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는 일이 참 교묘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전혀 그 영향을 배제하고 연구할 것인지요?
아,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연구한 것이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을 때에는 참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예.
아, 그렇지만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기 때문에 성취된 역사적 사건들을 찾아 또 이 얘기는 해야 되겠죠.
예. 예. 목사님, 이제 계시록 본문을 연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1절로 3절을 살펴본 것 같은데 이제 구구절절히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1절로 3절을 읽어놓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예.
이쯤에서 1절로 3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이 애청자들에게 내용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복습을 한번 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하시죠.
예, 첫째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성경의 모든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속죄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예수님의 속죄를 위한 희생은 자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셨지만 아들의 신분을 취하고 아들의 위를 취하셔서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분명히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즉 삼위일체 동등한 여호와이신데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아들의 지위를 취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계시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네.
둘째로 그것은 또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계시록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계시록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천사가 계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노릇한 것을 많이 보게 되겠죠.
네.
이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계시되어져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섬기는 것을 거룩한 직무로 수행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은 천사의 섬김을 받는 참으로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거룩한 신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도우는 천사들이 아주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셋째로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받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을 통하여 이 복된 소망의 계시를 보내실 것을 암시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짐을 받았어도 구원하셨고 밧모섬에 유배 가도록 이끄신 다음에 거기서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지 편애하신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제자들의 상태를 따라 그 사랑의 역사가 달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것을요 마치 겨울 햇볕이 검정옷을 입은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려 쬐이는 햇볕은 같은데 입고 있는 옷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더위를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죠.
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흡수했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네.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시는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산상보원에서.
예.
예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요한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가련유다처럼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계시록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몽땅 흡수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멘. 예.
가린유다처럼 하면은 깨달아지지 못하죠.
네.
넷째로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속히라는 말을 역사적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역사적 시간이죠. 그런데 요한이 속히라고 한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흔히 잘 인용하는 말씀 주께서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2000년은 이제 겨우 예수님께는 이틀이 됐을 뿐이지 않느냐고 농담삼아 위로를 받으면서 속히라는 말을 합리화하는 것 같은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씀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후에 사랑하는 수신자들을 위해서 시편 90편 4절을 이용해서 재림 지연에 대한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네,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은 실제로 주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세상의 시간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예,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제한된 시간의 시간 개념은 어떤 법칙이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 천년 시간 비추어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예, 이런 설명이나 주님께는 이제 겨우 이틀이 되었는데 하는 말이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때가 되기까지 지속되겠지만 사람 각자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분이시죠.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네.
오늘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그가 죽은 오늘 이후에는 그에게 세월이 없잖아요. 재림하신 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면은요. 그날은 그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정말 속히 오시는 것이죠.
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애청자들께서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말씀을 계속해 주시죠.
예, 다섯째로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의 종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예.
예,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는 제국 로마에 의해서 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잖아요.
네.
그들은 이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환난을 견디고 재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도록 그 권고한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아직도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고 이미 잠든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잠든 그 이튿날이 되는 재림의 날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겠지만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는 요한의 이 기록을 받아 같은 소망으로 믿음을 확실히 하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허락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었고 이 계시록이요.
네.
온 교회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여섯째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증거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보여준 것, 계시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모든 것도 증거하여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도 있고 요한 편지서도 있어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냥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 다 이 은혜를 누려서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려는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네요. 마쳐야 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을 기약하고 기도하시고 마쳐주시죠.
예. 참 시간 잘 갑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역사의 현장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언의 등불로 인도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두운데 방황하지 않고 예언의 빛으로 바른 길로 예수 믿음 안에서 생활하다가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